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미국 군함이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까지 항해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맥스 보커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 미 해군 구축함의 수비 환초 근접 항해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예수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보커스 대사에게 미국의 이번 행동은 심각한 도발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미국의 순찰활동을 비난하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전쟁이 두렵지 않다는 점을 미국에 시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어제 VOA에 이번 순찰이 마지막이 아니며 미군이 해당 지역에서 추가 순찰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 구축함 라세노가 어제 수비 환초로부터 12해리 이내 지역을 통과하자 중국 선박 몇 척이 접근했다며 이 가운데 한 척은 분명 미행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을 위해 소규모 특수부대 파병과 공격용 헬기 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로이터통신에 임기 중반으로 접어든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좀 더 지속가능한 선택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검토 중인 선택사항들 가운데는 온건파 시리아 반군을 자문하기 위해 시리아에 처음으로 미군 특수부대를 일시 파병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라크에 소규모 아파치 공격용 헬기를 배치해 미군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과 ISIL에 빼앗긴 영토를 탈환할 수 있도록 이라크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내일부터 개최되는 시리아 사태 관련 회담에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번 회담에 이란이 초청되며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어떻게든 이란이 시리아에서 불안정한 활동을 하도록 용인하지 않겠지만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과 관련해 일부 토론할 부분이 있다며 이란과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자유도가 5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오늘 발표한 2015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 많은 나라들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웹사이트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며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장치들을 계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올해 조사 대상으로 삼은 65개국은 인터넷 사용 인구의 약 88%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0% 이상은 중국과 미국, 인도에 몰려 있으며 미국만이 자유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 러시아와 터키, 이집트 등 32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떨어졌으며 특히 중국은 올해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15개국은 인터넷 자유도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으며 여기에는 미국과 최근 국교를 정상화한 쿠바가 포함됐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슬로베니아와의 국경지대에 장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한나 미클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오늘 국경에 설치되는 장벽은 난민들을 전면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클라이트너 장관은 또 국경지대에 설치할 장벽 건설에 걸리는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 난민 최고대표사무소는 올해 들어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전쟁과 기근을 피해 유럽에 유입된 난민 수가 70만 명을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정부 관리들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추락해 적어도 9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헬리콥터는 어제 트리폴리를 출발해 서부 알마야 지역으로 향하던 중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리비아의 이슬람 정부 측은 토브루크 정부가 헬리콥터를 격추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토브루크 관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리비아는 트리폴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정부와 국제사회가 공인한 토브루크 의회로 양분돼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이 현금 대신 사용하는 작은 카드가 있죠.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인데요. 나중에 갚는다는 전제로 당장 현금이 없어도 지우개 하나에서 자동차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신용카드가 또 신분증 역할도 하더라고요. 집을 나서면 운전면허증 또 신용카드 한 장은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이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물건 구입을 하는 그런 기술도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갑이 없어도 전화기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일명 페이어블 패션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옷이나 장신구나 안경, 장갑에 신용카드 정보가 담긴 작은 칩 조각을 넣어서 만든 옷, 그러니까 결제가 가능한 옷이 최근 뉴욕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에서 하고요. 미국의 유명한 의상 연구가가 이런 옷을 제작해서 패션쇼를 했더군요. 이런 쇼는 처음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 미국의 의상 연구가들이 수년 동안 몸에 지닐 수 있는 이 첨단 기술을 연구해 온 모양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첨단 기술이 패션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결제가 가능한 옷은요, 그냥 평범한 옷처럼 생겼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이 칩 조각이 있는 부분을 흔들기만 하면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옷이 나온다면 가방을 뒤지지 않아도 몇 초 만에 계산을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옷은 세탁을 어떻게 할까 궁금하네요. 분리가 가능하게 만들었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함께 뉴스의 배경과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6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도록 하죠. 10월 29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막다가 점차 흐려져서요. 오후에 황해도와 평안남도에서 한때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3도에서 12도 분포.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도에서 11도. 개성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도에서 1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죠.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부릅니다. You know I am no good. 들어보시죠.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건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백인 경찰관이 흑인 여학생을 과격하게 진압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 수출입은행 재인가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 또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무인기를 실험하겠다고 신청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흑인을 대상으로 한 백인 경찰관의 지나친 공권력 사용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지난 월요일이죠. 26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백인 경관이 흑인 여학생을 의자에서 강압적으로 끌어내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고요. 어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경관이 이 여학생을 의자에서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면서 의자가 뒤로 넘어가던데
네.
그러면서 여학생이 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죠. 또 여학생이 질질 끌려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학생이 수업 중에 손전화를 책상에 꺼내놓은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이 교사가 손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이 여학생이 거부했고요. 또 다른 교직원이 들어와서 요구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이 교직원이 학교 안전 담당 경관을 부른 건데요. 벤 필즈 경관이 들어와서 교실에서 나가라고 여학생에게 요구했지만 이 여학생이 거부했고요. 결국 경관이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던 거죠.
네.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이 동영상을 찍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경관에게 불만을 제기했던 다른 학생도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지자 여러 민권단체와 흑인 인권단체는 끔찍한 공권력 사용이라면서 비판했고요. 또 문제의 경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학교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고 교내 폭력 사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학교를 관할하는 리치랜드 카운티 보안관인 리온 로트 경찰국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이 동영상을 보고 구토할 뻔했다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로트 경찰국장은 여학생이 순순히 교사 지시에 따라하지 않았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고 또 동영상을 보면 이 여학생이 경관을 주먹으로 치는 모습도 나온다고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학생이 잘못한 점은 다루지 않고 이 필즈 경관의 행동이 옳은 것이었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벤 필즈 경관은 유급 휴가를 명령받고 쉬는 중이고요.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이 알려진 게요. 학생들이 찍은 동영상 덕분인데요.
네.
마침 이런 동영상 때문에 경찰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한 말인데요. 이 코미 국장이 지난 며칠 사이에 두 차례나 이런 요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주요 도시에서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 동영상에 찍힐 것을 두려워하는 경관들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누가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릴지 모르니까 이 경관들이 경찰차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꺼리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런 현상을 퍼거슨 효과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퍼거슨 사건이라고 하면 지난해 여름에 이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백인 경관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 청소년을 사살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당시 총을 쏜 경관이 기소되지 않자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경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걸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걸 퍼거슨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퍼거슨 효과 때문에 범죄율이 올랐다는 주장인데요.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그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요. 네. 이 퍼거슨 효과가 사실이라면 현재 범죄율이 오르는 게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와 이 범죄 현장에서 공권력을 쓰지 않는 경찰들 탓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퍼거슨 효과를 비판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코미 국장 역시 퍼거슨 효과 때문에 범죄율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자기 생각을 증명할 근거는 없는데 다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렇게 말했죠.
네. 이 코미 국장이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네. 이 백악관 역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좌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찰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 역시 코미 국장의 발언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또 근거도 없는 얘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코미 국장이 퍼거슨 효과뿐 아니라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던데요.
네, 지난 80년대와 90년대에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교도소에 갇혔다면서 이걸 개혁하자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코미 국장은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교도소에 간 게 아니라 재판이나 자기 변호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형이 집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법 집행이 지나친 게 아니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경찰국장협회 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사법개혁과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이 경찰의 공권력에 항의하는 흥기사회 또 최근 의기소침해진 경찰 이 양쪽을 달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과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어떤 얘기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경찰과 지역사회가 우리 또 그들 이런 식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언론이 자극적으로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아, 미국 수출입은행을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하원은 어제 수출입은행 재인가안을 찬성 313표 대 반대 11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수출입은행의 사업 면허를 오는 2019년 9월 30일까지 갱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수출입은행의 사업 면허가 지난 6월 30일에 만료됐죠.
네, 그렇습니다.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의회에서 이 재인가를 받아야만 하게 돼 있는데요.
네.
기존 수출입은행의 사업 면허가 지난 6월 30일에 만료됐지만 당시 의회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여름 휴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입은행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지된 상태인데요.
네.
새로운 사업은 하지 못하고 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만 계속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수출입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잠깐 살펴보죠.
네, 수출입은행은 미국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데요. 대출을 보증하고 수출 보험과 또 대부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수출입은행을 지지하는 쪽은 미국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네.
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수출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수출입은행을 재인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의 사업 면허가 지난 6월에 만료된 뒤 이 전자기기 제조업체 GE가 일자리 수백 개를 외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고요.
네.
또 비행기 제조업체 보잉 역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하지만 공화당 의원 같은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은요. 이 수출입은행이 정실 자본주의의 전형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정실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정경 유착을 말하는데요.
네.
이 정치 권력과 기업이 결탁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비판가들은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이 수출입은행이 보잉이나 GE 같은 거대 기업들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을 반대하는데요. 현재 공화당이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제인가안이 하원을 통과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공화당 의원 127명 정도도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수출입은행 재인가안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문제를 담당하는 하원금융위원회 잽 헨살링 위원장을 비롯해서 공화당 지도부가 재인가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원 전체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드문 방식으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럼 공화당 지도부의 불만이 크겠네요.
네, 유력한 차기 하원의장 후보인 폴 라이언 의원은 민주적인 자본주의를 외국에 수출해야지 정실 자본주의를 수출해서는 안 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기업을 위한 복지 혜택이나 다름없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번 금요일을 기해서 물러날 예정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드러내진 않았지만 수출입은행 재인가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하원은 통과했고요. 이제 또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원에서 지난 7월에 수출입은행 재인가안을 고속도로 자금 지원 법안에 연계해서 이 통과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하원이 이 법안을 처리하길 거부했는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어제 하원에서 통과된 안을 상원에서 표결에 붙일 뜻이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상원에서는 고속도로 지원 법안에 연계해서만 이 법안을 다루겠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수출입은행 재인가안을 하원에서 통과된 것처럼 별개의 법안으로 다루길 원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원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 업체죠. 미국 월마트가 미국 연방항공청에 밖에서 무인기를 실험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6일에 월마트는 연방항공청에 가정집에 물건을 배달하고 창고 안에서 물건을 이송하는 데 쓸 무인기를 야외에서 실험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월마트는 지난 몇 달 동안 실내에서 이 무인기를 시험했는데요.
네.
이제 야외에서도 실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겁니다.
네, 자 무인기라고 하면은 드론이라고도 부르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비행기를 무인 비행기라고 하는데요. 흔히 줄여서 드론, 영어로 드론이라고 하거나
네.
이 또 무인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시험하겠다고 신청한 드론은 중국 회사가 만든 Phantom 3하고 S900 두 기종인데요. 두 기종은 지금까지 주로 영화를 찍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월마트가 물건을 이 무인기로 옮기는 실험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이걸 무인기로 주문자가 사는 곳에 직접 배달하겠다는 거죠.
네.
이 월마트는 미국 인구 가운데 70%가 이 월마트가 주변 8km 거리 안에 있는 그런 지역에 산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조건 때문에 무인기 배달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월마트는 또 엄청나게 큰 회사 창고 안에서 물건을 옮기고 또 재고 관리를 하는데도 이 무인기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실험을 하는 회사가 그런데 월마트가 처음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상점인 아마존도 지난 2013년부터 이 물건 배달에 쓸 무인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나가보면은요, 종종 이 무인기를 날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허용되는 모양이네요.
네, 현 규정으로는 개인이 이 드론 무인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공청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물건 배달같이 상업용 목적으로 무인기를 달리는 것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고요. 개인용 이 드론에 대해서도 앞으로 등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하면 미식축구, 농구와 함께 야구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올해 미국 프로야구의 최정상을 가리는 월드 시리즈가 미국 시각으로 화요일 저녁 1차전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내셔널리그 우승팀인 뉴욕 매츠와 아메리칸 리그 우승팀인 캔자스 시티 로열스가 월드 시리즈 챔피언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월드 시리즈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월드 시리즈에 오른 두 팀 다 1980년대 우승한 이후에 뭐 30년 가까이 우승컵을 안아보지 못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자, 우선 지난해 월드 시리즈 결승전 장면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캔자스 시티 로열스는 작년에 지난 1985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후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올랐는데요.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3승 4패로 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2년 연속 정상에 도전하는 거고요. 지난 1986년 월드 시리즈 우승팀인 뉴욕 매츠는 15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자, 뉴욕 매츠나 캔자스 시티 로열스 모두 실력으로 뭐 쟁쟁한 팀인데요. 네.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렇게 고대하는 이유는 그만큼 월드 시리즈가 뭐 최고 중에 최고를 기리는 대회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월드 시리즈를 설명하려면 먼저 미국 프로야구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영어로 Major League Baseball, 줄여서 MLB라고 하는 미국 프로야구 연맹은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라는 두 리그가 있습니다. 이 내셔널 리그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프로야구 리그인데요. 지난 1876년에 창단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야구의 인기가 올라가고 애호가들이 급증하면서 25년 뒤인 1901년에 아메리칸 리그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죠.
네, 이 양 리그가 완전히 독립적인 프로리그이기 때문에 이 두 리그의 팀들이 경기에서 붙은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양대 리그의 우승팀들이 진정한 야구 최강자를 가리기 위해서 맞붙는 대회가 바로 이 월드 시리즈입니다.
네.
지난 1903년에 월드 시리즈가 처음 생기면서 올해 이 111회 월드 시리즈를 맞았는데요. 현재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에 각각 15개 팀이 소속돼 있거든요. 과거에는 각 리그의 1위 팀끼리 맞붙었지만 이 1969년부터 각 리그가 동부와 서부, 양대 지구로 또 분할이 되면서 각 리그의 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생겼고요. 1995년엔 중부 지구가 추가됐습니다.
네.
월드 시리즈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의 우승 팀끼리 경기를 하는 거고요. 7판 4선승제를 통해서 우승팀이 결정됩니다.
네. 자, 월드 시리즈는 리그 챔피언십까지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10월에 시작하죠.
예, 맞습니다. 가을에 시작한다라고 해서요. Fall Classic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줄여서 더 시리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역사적인 월드 시리즈의 첫 경기는 그럼 어느 팀이 맞붙었을까요?
네, 월드 시리즈 첫 경기는요. 1903년 아메리칸 리그에서 현재 보스턴 레드삭스로 불리는 보스턴 아메리칸스와 내셔널 리그의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경기로 시작됐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는 보스턴 아메리칸스가 5승 3패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죠. 사이영 선수가 1차전 선발로 나오면서 월드 시리즈 역사에서 최초로 공을 던진 선수가 됐죠.
네.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보스턴 시민들이 갖는 자부심이 뭐 대단했다고 하고요. 앞서 아메리칸 리그가 내셔널 리그보다 25년 더 늦게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늦게 만들어진 아메리칸 리그가 내셔널 리그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보스턴 시민들의 야구 사랑,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알아준다고 하는데요. 야구 사랑이 100여 년 전 월드 시리즈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런데 다음 해인 이 1904년에는 월드 시리즈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1904년에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전년도 우승팀인 보스턴 아메리칸스와 또 내셔널 리그의 뉴욕 자이언츠가 맞붙게 됐는데요. 뉴욕 자이언츠 감독과 아메리칸 리그 회장 간의 불화가 생기면서 뉴욕 자이언츠 측은 아메리칸 리그와 같은 수준 낮은 리그의 우승팀과 대결할 수 없다며 경기를 거절한 겁니다. 따라서 1904년엔 월드 시리즈가 열리지 않았지요.
네.
또 1994년엔 선수들의 파업으로 경기가 취소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이외에는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드 시리즈가 열렸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프로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드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은 어딘가요?
네, 어딘지 직접 한번 맞춰보시죠. 지난 2009년 월드 시리즈의 시상식 현장입니다.
Congratulate the world champion New York Yankees and all of their great fans. This is the 27th World Champions, the most in American sports. And I congratulate you for that.
네, 뉴욕 양키스라는데요. 네. 바로 뉴욕 양키스인데 27번째 우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 소속된 뉴욕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 중에 총 40번 참가해서 27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메이저리그 팀 중에서 최고 기록입니다.
네.
특히 1920년부터 64년까지 뉴욕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에 29번 진출해서 20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면서 양키스 전성시대를 이루기도 했지요.
예. 자, 그 외 우승을 많이 한 팀은 어떤 팀이 있나요?
네, 두 번째는 11번 우승한 세인트루이스의 카디널스고요. 3위는 9번 우승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공동 4위는 8번 우승한 보스턴 레드삭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고요. 6위는 6번 우승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입니다.
네. 자, 월드 시리즈 우승팀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네, 우승팀은 커미셔너스 트로피라고 하는 멋진 상패를 받게 되고요. 선수들과 경영진은 우승 반지를 손에 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우승팀에서 가장 활약한 선수들에게 월드 시리즈 MVP를 수여하고 있는데요. 이 1960년에 뉴욕 양키스의 바비 리처드스 선수가 패배팀 선수로는 유일하게 시리즈 MVP를 수상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 선수와 경영진은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라는 이 야구인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안게 되는 거고요. 우승팀의 팬들은 자신의 생애에 응원하는 팀이 월드 시리즈를 품에 안았다는 자부심을 누리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월드 시리즈 챔피언 반지를 또 가장 많이 낀 선수는 누굴까 궁금해지네요.
네. 지난달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에 언급했던 선수인데요.
네.
9월 22일에 세상 했던 요기 베라 선수입니다.
아, 네.
베라 선수는 양키스의 전성기였던 1946년부터 63년까지 뉴욕 양키스 팀의 주전 선수로 뛰는 동안 월드 시리즈 우승을 10번이나 달성했는데요. 월드 시리즈 최다 출전 선수 역시 베라 선수로 무려 14회나 출전했습니다.
네. 또 한국인 중에서도 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선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에서 활동하던 김병현 선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인 최초로 월드 시리즈에 출전해서 우승 반지를 끼는 영광까지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는 당시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활동하던 박찬호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 출전했는데요. 하지만 팀이 뉴욕 양키스에 패하면서 우승 반지를 받지는 못했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프로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 시리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게리 무어가 부릅니다. Still Got the Blues 들어보시죠.
To be so easy to give my heart away, but I found out the hard way there's a price you have to pay. I found out that love was no friend of mine. I should have known. Time after time, so long, it was so long ago, but I've still got the blues for you.
used to be so easy. Fall in love again. Well, I found out the hard way. It's a road that leads to pain. I found that love was more.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의 집 없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요. 그 수가 현재 한 2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만 1,2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어린이는 대부분 부모와 함께 노숙자 보호시설에 살거나 거리에서 지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런 집 없는 어린이들을 매일 찾아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국에서 이민 온 무술사범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술사범이 집 없는 어린이들과 만나서 뭘 하는 걸까요? 김현숙 기자가 이들의 만남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워싱턴 DC에서 가장 큰 노숙자 보호시설인 DC 제너럴 건물 앞에 잔디밭. 흰색 무술 도복을 입은 한 남성 주위로 어린아이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 하고 들여다보니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맛있는 한국식 주먹밥을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계 이민자이자 무술사범인 김동 씨는 이렇게 노숙자 보호시설을 매일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주먹밥도 만들어주고 과일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김 씨를 메스터 동, 그러니까 동사부님이라고 부른다네요.
I like singing with Master Don. And I like to eat rice balls with Master Don.
다섯 살 난 아리엘 양은 메스터 동과 함께 노래 부르는 것도 좋고 함께 주먹밥을 먹는 것도 좋고 사부님과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아리엘의 말처럼 메스터 동은 아이들과 많은 활동을 같이 하는데요.
Hello, put together. And up to the your body head.
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무술과 명상 그리고 텃밭 가꾸기가 혼합된 일종의 정신 수양 훈련이라고 하네요. 이 프로그램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도 김 씨를 도와 집 없는 어린이들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I teach them to make sure you have a home today.
전 집 없는 아이들에게 너희에게도 집이 있단다라는 말을 늘 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너희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자신의 몸을 가리키죠. 아이들은 또 더 큰 집인 대자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집도 없고 오갈 데가 없어서 보호시설에 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이 집이고 또 광활한 자연이 집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힘이 될까요? 김 씨가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My mother came to my college graduation from South Korea. She asked me.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던 날 어머니가 한국에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여기저기 다녀보시더니 아니 부자 나라인 미국에 어쩜 이렇게 길에서 자는 사람이 많으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노숙자들을 좀 돕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하지만 당시 김 씨는 무술 사범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았지 노숙자를 위한 자원봉사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9년 후 어머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네요.
And then I was so saddened. And then my mom voice echoed me.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말 슬펐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당시 제게 하셨던 말씀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죠. 그래서 무작정 노숙자 보호시설을 찾아갔고요. 거기 있는 애들을 보고는 바로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소요. Now we're gonna make love to the God.
김 씨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활동 중에 텃밭 가꾸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노숙자 보호시설 뒤뜰에 텃밭을 가꿔서 고추며 호박 등을 심는 거지요.
When they garden, they become the super feeling because they can.
아이들이 텃밭 가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으니까 자기 것, 자기 소유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텃밭에서 뭔가를 직접 기른다는 걸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텃밭 교육이 의미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남을 돕는 것에 대해 배운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직접 퇴비도 만들고 지렁이도 기르며 양질의 흙을 만드는데요. 이 흙을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난민 보호소 같은 곳에 보내서 그곳에서도 텃밭을 일굴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네요.
And a kid can raise their own vegetable and
그러니까 아이들은 텃밭에서 자신들이 먹을 채소도 기르고요. 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겁니다. 자연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되죠.
아이들이 이렇게 메스터 동이라고 불리는 김 씨와 함께 활동하는 걸 부모들 역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요. 노숙자 보호시설에 사는 프랜시아 캠프벨 씨는 자녀가 김 씨를 만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7살 먹은 우리 아들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죠. 하지만 이 메스터동을 만난 후에 아이의 그런 성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른답니다.
김 씨는 학교와 교회 등에서 무술을 가르치고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집 없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워싱턴 DC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외의 난민 보호소나 터키의 집 없는 어린이들에게도 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 아이들을 품으려는 이유를 김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요.
이번에는요, 미국 남서부주의 뉴멕시코주로 떠나보죠. 뉴멕시코주의 주도인 산타페이에서는요,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인디언 마켓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디언이란 미국 원주민 인디언을 말하는데요. 인디언 마켓은 미국 내 300개에 이르는 인디언 종족의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는 축제장이라고 하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1600년대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세워진 도시 산타페이는 아직도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유서 깊은 이곳 산타페이에 인디언 마켓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94회째를 맞은 산타페이 인디언 마켓은 오랜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주민 문화예술축제죠. 행사의 총감독인 델린 메이비시로부터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While there's still approximately 575 federally recognized tribes,
미국에는 고유의 공동체와 언어 그리고 문화를 가진 인디언 종족이 575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 300개 종족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다양한 인디언 문화를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축제장이 열린 겁니다.
인디언 마켓에는 아기자기한 수공예품부터 옷, 신발, 대형 그림, 조각상까지 정말 다양한 예술품들이 물결이 이루고 있는데요. 알록달록한 작은 구슬들을 촘촘히 연결해 만든 여성 장신구와 신발을 선보인 제이미 오쿠마 씨는 인디언 공동체 내에서 알아주는 디자이너라고 하네요. 제이미 씨는 5살 때부터 구슬 공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I love to say with my beaded shoes. They're very much
수천 개의 작은 구슬로 짜진 이 신발은 저의 자화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원주민 문화라는 뿌리에 최신 패션을 향한 저의 열망이 꽃피운 작품이라고 할까요? 저는 구슬 신발을 만들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제이미 씨는 워낙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 보통 옷이나 신발 하나를 완성하는데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예술 작품은 현대 사회에 원주민 문화의 전통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작품을 통해 인디언 전통 문화의 핵심을 보여주고 싶고요.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도 인디언 예술이 여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미국 원주민 인디언 문화는 사라졌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원주민 공동체의 예술가들은 인디언 문화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페이 인디언 마켓을 찾은 관광객들도 이런 제이미 씨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인디언 전통 예술품이 정말 다양하고 환상적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인디언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고요. 또 이 여성은 인디언 문화는 보통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와서 보니 배울 게 정말 많다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디언 전통 문화를 알릴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축제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술가인 제이미 씨는 아직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예술 작품에 담는다고 했습니다. 뉴멕시코주 산타페이의 인디언 마켓은 매년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고 있고 약 8천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인디언 마켓은 사라져가는 인디언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 축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집 없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 무술사범 마스터 동의 얘기 만나봤고요.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원주민 문화축제 산타페이 인디언 마켓 현장 만나봤습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hard to come by. Hard to come by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Guess what?
What?
I found a really good hotel in the heart of New York. It's very close to Times Square. Plus, the hotel rates are so cheap.
Awesome. A good cheap hotel is hard to come by in New York these days.
You're right. It's hard to come by. I got lucky.
본문에서 제가 Guess what? 있잖아, 그거 알아? 라고 하자 제이슨이 What? 뭔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가 I found a really good hotel in the heart of New York. 내가 뉴욕 한복판에 정말 좋은 호텔을 찾았어. It's very close to Times Square. Plus, the hotel rates are so cheap. Times Square랑 아주 가깝고 숙박비도 싸. 라고 말합니다. 제이슨은 Awesome! A good, cheap hotel is hard to come by in New York these days. 대단해. 뉴욕에서 좋고 저렴한 호텔은 구하기가 힘든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도 You're right. It's hard to come by. I got lucky. 맞아. 그런 호텔은 구하기 힘들지.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ard to come b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Guess what?
What?
I found a really good hotel in the heart of New York. It's very close to Times Square. Plus, the hotel rates are so cheap.
Awesome. A good cheap hotel is hard to come by in New York these days.
You're right. It's hard to come by. I got lucky.
Today's expression is hard, H-A-R-D, hard, to, T-O, to, come, C-O-M-E, come by, B-Y, by, hard, to, come by. If something is hard to come by, it is difficult to find. Hard to come by는 무엇을 구하기 힘들다, 얻기 어렵다, 또는 어떤은 어떤 일은 드물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뉴욕 타임스퀘어 근처에 좋고 값이 싼 호텔을 찾았다고 하니까 제이슨이 요즘은 그런 호텔을 구하기 힘들다고 했죠. Awesome! A good, cheap hotel is hard to come by in New York these days.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A reliable and dedicated staff is hard to come by these days. 라면 요즘 믿을 수 있고 헌신적인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Hard to come by 라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Guess what?
What?
I found a really good hotel in the heart of New York. It's very close to Times Square. Plus, the hotel rates are so cheap.
Awesome. A good cheap hotel is hard to come by in New York these days.
You're right. It's hard to come by. I got lucky.
Let's review. If something is hard to come by, it is difficult to find.
무엇을 구하기 힘들다, 얻기 어렵다, 또는 어떤 일은 드물다.
Hard to come by. Hard to come by. Hard to come by.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86년 10월 28일 오늘 미국 뉴욕의 리버티섬에서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의 여신상이 제막됐습니다.
North America's most important statue was inaugurated by President Grover Cleveland.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이를 축하하기 위해 프랑스가 민간 차원에서 미국에 선물한 것으로 원래 이름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였습니다. 프랑스는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기 위해 복권과 파티를 통해 기금을 모았고 프랑스의 조각가인 바르토리는 에펠탑을 건축한 에펠과 함께 이 기금으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약 10여 년에 걸쳐 만들어진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으로 옮겨졌고 1년간의 조립을 거쳐 1886년 오늘 뉴욕 항구로 들어가는 리버티섬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오른손에는 횃불을, 왼손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 석판을 들고 있는 45m 높이의 자유의 여신상은 이후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잡게 됩니다. 1958년 10월 28일 오늘 베네치아의 대주교였던 안젤로 주세페 룽칼리가 교황 바오로 12세의 뒤를 이어서 제261대 로마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그의 나이 77살이었습니다.
A few weeks before his 77th birthday, Cardinal Roncalli was elected Pope.
1881년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태어난 안젤로는 23살 때 사제로 서품됐고 이후 불가리아와 그리스, 파리 등지에서 교황 대사를 거쳐 1953년 추기경과 베네치아 대주교가 됩니다. 이후 1958년 오늘 안젤로는 12번의 투표 끝에 제261대 로마 교황 요한 23세로 선출되게 된 것입니다. 교황으로 선출된 지 4년이 지난 1962년 교황 요한 23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교회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재임 기간 동안에 가톨릭 교회의 쇄신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노동 문제 등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황 요한 23세는 196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